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은 어제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지원한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 내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미사일이 발사되는 러시아군 부대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그들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내 민간 건물 등 다른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숄츠 총리도 우크라이나가 국제법과 무기 제공국의 조건을 존중하는 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허용된다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최근 독일제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었습니다. 이에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도 지난 27일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 방침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경우 국제 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군 방공체계가 우크라이나 공군 미그 29 전투기와 드론 39기를 요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미국산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 에이테큠스에서 발사된 미사일 한 발과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에서 발사된 로켓 한 발, 프랑스산 해머 공대지 유도 폭탄 7발 등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이 같은 주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대공방어를 위해 패트리엇 방공체계와 미국산 F-16 전투기 제공을 서둘러줄 것을 호소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군은 오늘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밤사이 우크라이나 내 3개 지역을 향해 발사한 드론 14기 가운데 13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어제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국인 3명과 기업 3곳을 제재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주거용 전산망에 대한 우회 침입용 악성 본넷 911S5와 관련된 활동을 한 왕윈허, 류징핑, 정옌니 씨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왕 씨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태국 소재 기업 3곳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본넷이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가 사용자 모르게 외부 침입자의 통제를 받게 만드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말하며 본넷을 사용한 침입자는 이를 통해 디도스 공격과 자료 탈취 등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 본넷이 약 1,900만 개의 IP 주소를 손상시켰고 피해자들이 진짜인 것처럼 위장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유도했다며 그 결과 미국 정부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제재 대상들이 악의적 본넷 기술을 이용해 개인 기기를 손상시킴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갈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사법당국과 국제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돈을 훔치려는 사이버 범죄자 등 불법 행위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오물을 넣은 풍선을 한국을 향해 살포했다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29일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어제 오후 9시께부터 다량의 풍선을 한국에 살포하고 있다면서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도 등 전국에서 29일 오후 4시 현재 260여 개의 봉투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은 풍선을 처음 식별한 직후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낙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국민 안전문자 발송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지상에 떨어진 풍선들은 군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에는 우물과 쓰레기 등이 들어있었고 풍선과 우물이 들어있는 봉투를 연결하는 끈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봉투가 풍선으로부터 분리돼 떨어지도록 만든 기폭장치가 달려있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합참은 유엔군 사령부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햇볕 자외선이 피부암을 일으킨다는 경고가 또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암연구소가 올해 영국인의 흑색종 피부암 진단 사례를 2만 800건 정도로 예상했는데요. 모든 연령대에서 흑색종 피부암 진단이 많아졌습니다만 특히 80대 이상의 경우 그 증가폭이 제일 크다고 분석하면서 자외선의 위험을 모르거나 간과해온 노인층의 오랜 생활습관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외선과 피부암 관련 연관성을 알 가능성이 높지만 노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외선 차단제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햇볕 아래 일하거나 잠드는 것도 아무 걱정이 없었던 세대인데 그동안 몸에 축적돼 있던 자외선의 영향을 이제 피부암 발병이라는 결과로 마주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피부에 생기는 암은요, 그 피부 조직 중 어느 세포에 기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암으로 진단하는데 그중에 흑색종은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가 있어서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그래서 악성 흑색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흑색종 등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한낮에 햇볕 아래에 있는 것을 피하는 겁니다. 영국의 암연구소도 영국에서 매년 17,000건 정도, 그러니까 피부암 환자 10명 중 9명은 자외선 방사선에 너무 많이 노출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소 지수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챙이 큰 모자를 쓰거나 여름에도 맨살같이 드러나지 않게 긴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얼굴이나 피부가 잘 타는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부암 전문가들은 몸에 새로 생긴 점이나 돌기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의 점이 커지거나 모양이나 색깔이 달라지는지, 피부가 평소와 다르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지도 봐야 되고요. 점 부위가 아프거나 가렵다면 꼭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번 주가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More and more surveys are revealing that both students and teachers are increasingly frustrated with our public education system.
네, 오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미국의 사교육 시장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부터는 11월로 다가온 미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 이슈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미국의 선택 2024가 방송됩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5월 29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1도, 아주 맑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30일 목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요. 선봉은 새벽 한때 비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장진과 청진에 가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16도, 최고는 15도에서 24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20도입니다. 개성과 중강이 14도, 함흥도 14도, 신의주의 아침 최저 15도, 원산 16도, 청진 13도입니다. 평양과 개성의 낮 최고 24도까지만 오르겠고요. 중강, 원산, 희예산, 함흥의 낮 최고 20도에 머물겠습니다. 신의주의 낮 최고 20도, 청진은 1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다가 비는 그칩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5m로 일겠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라파 난민촌 공격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언급한 레드라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은 아니라고 미국 정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이 새 국가보안법에 따라 선동 혐의로 7명을 체포했습니다. 타이완 입법원이 총통 권한을 축소하는 의회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이 26일 가자지구에는 난민촌을 공습해서 또 많은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 난민촌에서 발생한 죽음이 가슴 아프고 끔찍하지만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26일과 28일에 발생한 사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미국이 중단하게 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커비 보좌관이 28일 사건도 언급했는데 28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가자 보건당국은 이날 이스라엘군 전차들의 포격으로 이 민간인 대피구역으로 지정된 이 알마와시 난민촌서 적어도 2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이런 보도들과는 달리 군이 이 알마와시 난민촌의 인도주의적 구역을 공격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알마와시 난민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피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5월 초에 이 군의 이 라파 진입이 시작한 이후에 민간인이 대략 100만 명이 이 알마와시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라파에 있던 사람들이 알마와시 말고는 또 어디로 갔습니까?
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 대피한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칸 유니스 쪽으로 돌아갔고
네.
일부는 라파 서쪽으로 진입을 했거나 알마와시로 갔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한 가지 대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28일에는 이스라엘군의 전차가 라파 중심부에 진입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현지 목격자들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이 전차와 기관총이 달린 장갑차들이 이 알 아우다 상황 근처에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관련해서 이 라파 중심부로 진입했다는 보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군이 라파 지역에서 계속 작전하고 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네, 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이스라엘군이 라파 중심으로 들어갔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이 라파를 겨냥한 지상 작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미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커비 보좌관은 이 대규모 지상 작전이 시작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복수의 지상 목표물들을 겨냥해 많은 부대와 병력이 대형을 갖춰 일종의 조율된 기동에 들어간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들이 라파 안에 인구가 밀집된 중심부에서 대규모 지상작전을 위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26일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난민촌을 공습한 겁니까?
이스라엘군이 이날 공습 목표가 이 하마스 시설이었고 이 그곳에 있던 하마스 지휘관과 이 다른 고위 관리를 겨냥해서 정밀 폭탄을 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니얼 하갈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전투기가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폭탄을 썼다면서 그런데 폭탄만으로는 그런 규모의 불이 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당시에 그 폭탄 공격으로 난민촌이 큰 불이 나서 또 사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 측은 이 공습 목표물이었던 시설 근처에 이 저장돼 있던 이 탄약이 발화돼서 이 불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트 밀러 대변인은 미국이 이번 사건에 관한 이스라엘 측의 조사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6일에 이 난민촌 공습이 실수였다고 말했군요.
네, 네타냐후 총리는 불행하게도 비극적인 일이 잘못되면서 민간인들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공습이 실수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 강력하게 규탄했죠?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가 이 ICJ, 국제사법재판소가 최근에 이 라파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난민촌을 공격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8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비공개로 모였는데요. 회의가 끝난 뒤에 이 아마르 벤자마 유엔 주재 알제리 대사는 이 라파에서 이 살인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결의안을 알제리가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겠습니다. 자,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 체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홍콩 국가보안국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익명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선동 의도를 가진 메시지들을 올린 혐의로 여성 6명과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선동 혐의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선동했다는 겁니까?
네, 크리스탕 보안국장은 체포된 사람들 나이가 37세에서 65세 사이라면서 이들이 공공안전과 공공질서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들을 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이 민감한 날을 이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민감한 날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1989년에 발생했던 이 테난먼 사태를 말합니다.
네,
테난먼 사태가 이 중국에서 금기시하는 사건인데요. 이해 6월 4일 당시 이 베이징 테난먼 광장에서 이 정치 개혁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시위대를 이 중국군이 강제로 진압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수백 명 아니면 일부 추산으로는 1,000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테난먼 사태에 대한 논의가 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매우 민감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중국 본토에서는 이걸 기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홍콩에서는 이전에도 이렇게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이 지난 3월에 발효된 겁니다.
그런데 3월에 발효된 법 이전에도 홍콩에 국가보안법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2020년에 이 중국 전인대가 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채택했는데요.
네.
이 4년이 지난 올해 홍콩 의회격인 입법회가 이 법을 이 강화하고 구체화한 이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만든 겁니다.
네. 자, 국가보안법은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이 이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더 강화하려고 만든 거죠.
맞습니다. 이 홍콩 당국이 이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반대파를 침묵시키고 이 자유주의 언론 매체나 비정부 기구들을 폐쇄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조처가 이 홍콩의 역동성을 약화하고 이 경제 전망에 해를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콩 당국과 중국 정부는 2019년에 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장기간 계속된 뒤에 이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안정을 복원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 체포된 사람 중에 홍콩에 또 잘 알려진 인사도 있네요.
네, 저명한 변호사이자 활동가죠. 이 차오 항퉁 씨인데요. 그는 이미 2021년 9월부터 이 보안이 최고 수준인 여성 교도소에 구금돼 있었습니다. 이 차오 씨는 중국 테난먼 사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이 열네 촛불 집회를 조직한 이 홍콩 연맹의 전 지도자였는데요. 홍콩 연맹은 지금은 해산된 상태입니다.
네. 자, 홍콩 당국이 적용한 그 선동 혐의가 인정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최고 7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유럽연합 EU 대변인은 이번 체포에 앞서서 이 홍콩 안의 법 집행 행위가 새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홍콩에서는 29일 아주 중요한 재판이 있다고요?
네, 중국 정부가 부과했던 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47명에 대한 이 최종심이 29일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날 선공공판에서 이들한테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타이완으로 가보겠습니다. 타이완 입법원이 타이완의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 아주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네, 이 입법원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의 의회에 해당하는데요.
그렇죠.
입법원이 28일 이 총통 권한을 축소하고 이 중국의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는 의회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에 꽤 논란이 있었던 법안인데요.
네, 이게 이 제1야당인 국민당과 제2야당인 민중당이 주도한 법안인데요.
네.
정부 견제를 강화하고 입법원과 의원들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 관리들의 의회 모독을 범죄로 규정했고요. 총통이 입법원에 나와서 의원들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게 실행이 되면 타이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법안이 또 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 국방 예산 부문에 있어서 입법원에 더 많은 통제 권한을 주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네. 지금 타이완의 입법원은 정부 야당이 작고 여당이 적고 야당이 큰 여소야대 구도인 거죠?
네. 지난 1월에 이 총통 선거와 함께 치른 이 입법위원 선거에서 이 민진당과 국민당, 민중당 등의 이 주요 3당이 모두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국민당이 52석을 가져가면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집권 여당인 민진당은 51석에 그쳤고요. 민중당이 8석을 차지하면서 제2야당이 됐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민진당 소속의 라이칭더 총통이 타이완 새 총통으로 취임을 했는데 이런 여소야대 구도 때문에 국정 운영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당장에 이 총통 권한을 축소하는 이 의회 개혁법안이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입법원에서 이 법안을 놓고 이 여야 의원들 간에 또 난투극까지 벌어지는 등 벌써부터 정책 추진과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은 걸로 봅니다.
네, 자, 민진당과 국민당은 특히 중국에 대한 정책에서 입장차가 크지 않습니까?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민진당은 궁극적으로 타이완 독립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 이 민진당 출신 이 차잉원 총통이 취임한 뒤로 이 양국 사이 관계가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 취임한 라이칭더 총통도 근본적으로는 이 독립주의자고요.
네.
전임 총통보다 더 강경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당은 이 중국과의 통일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국민당 출신의 전임 총통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인주 전 총통이 지난해 3월 그리고 올 4월에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1949년 2차 국공내전에서 공산당한테 패한 국민당이 타이완 섬으로 건너간 이래 이 중국을 방문한 이 타이완 지도자가 전형직 통틀어서 이 마 전 총통이 유일한데요.
네.
특히나 지난 4월에 두 번째 방문 때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타이완의 입법원에서 의회 개혁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타이완 내부 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입법원이 법안을 가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8일 밤에 이 입법원 밖에 이 시위대 수천 명이 몰려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중국의 정치적 간섭을 거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시위가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일부 시위대와 경찰 간의 마찰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타이완 입법원에서 법안이 가결되면은 그대로 법이 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이 행정부를 이끄는 행정원장이 법안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네.
총통한테 전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총통은 열흘 안에 이 법을 공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원이나 총통이 이 규정을 따르지가 않으면은 해당 법안이 법률로 발효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 최후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검찰 측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치열한 변론을 펼친 가운데 배심원들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릴 평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자, 민주당이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조기 지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라틴계 인구가 지난 20여 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최후 변론도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검찰 측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28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뉴욕법에 따라 피고인 변호인단이 먼저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하고 이에 검찰이 논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네.
이날 최후 변론은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 최후 변론이라는 게 검찰 측 또 피고인 측이 마지막으로 그 유죄 무죄를 배심원들한테 설득하는 기회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승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성추문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했 일단 주장을 다시 펼쳤고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의 혐의에 근거가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데니얼스 씨와 성관계를 맺은 일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28일 오간 그 양측의 주장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백하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그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검찰은 입증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랜치 변호사는 그러면서 증거에만 집중하면 아주 신속하고 수월하게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이 사건을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입막음 돈 지급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 기록을 조작한 것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비용 등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송장과 수표, 수표 명세서 등 총 34건의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뉴욕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자, 블랜치 변호사는 하지만 정작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증거나 문서 조작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를 내놓는데 실패했다는 그런 주장인가요?
맞습니다. 자, 블랜치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한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전 발행인이 또 다른 성추문 폭로를 예고한 캐론 맥도걸 씨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보도 독점권을 사들인 후 관련 사실을 묻어버린 것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취재 후 죽이기 수법은 불법이 아니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앞서 변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네. 최후 변론 때는 어땠습니까?
역시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블랜치 변호사는 특히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던 코언 씨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블랜치 변호사는 코언 씨가 과거 법정에서 위증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역대 최고의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블랜치 변호사는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코언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건 상사에 대한 증오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어 코언 씨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이어 편파적이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얘기들 쭉 들어봤습니다. 검찰 측 주장 들어볼까요?
예, 자, 뉴욕 검찰 측의 조슈아 스테인글라스 검사는 해당 사건이 2016년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데니엘스 씨에게 입막음 돈을 준 것도 취재 후 죽이기 수법도 모두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투표 사기를 조작한 것이고
네.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스테인글래스 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부패시키려는 음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했고요. 법은 법이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쪽 변호인 주장은 회사 기록을 조작한 적이 없다는 예. 거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예. 자, 앞서 블렌치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인 2017년 코안 씨에게 준 11개 수표 가운데 9개 수표에 직접 서명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며 너무 바빠서 그 수표가 뭔지 알지 못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 스테인글라스 검사는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스테인글라스 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0년 동안 자신의 기업을 이끌었고 그의 전체 사업 철학은 심지어 이 불을 켜는 전구 가격 협상을 비롯한 모든 것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집요하게 공격한 사람이 코언 씨지 않습니까? 네. 이 코언 씨의 신뢰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네.
코언 씨가 과거 거짓말을 한 이력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코언 씨는 지난 2018년 연방법원에서 선거 자금 위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후 1년 이상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스탠글라스 검사는 하지만 이 사건은 마이크 코언에 관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2018년 이후 코언 씨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관련해서 양측이 열띤 공방을 오가면서 최후 변론이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는 어떤 건가요?
네. 자, 29일 아침에 배심원 12명이 다시 법정에 모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배심원단에게 이번 사건의 쟁점과 법정 집중 등을 설명하는 서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배심원단은 바로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숙고에 들어갑니다. 자, 이를 평의라고 부르는데요.
네.
짧게는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 이후 배심원단은 평의를 통해 확정된 최종 결과인 평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 유죄 평결이 나올 경우 재판을 주재하는 후안 머천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관건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다른 기소권도 있습니다. 한 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새로운 결정이 또 나왔네요.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령을 내려달라는 특별검사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법당국이 잠재적인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잭 스미스 특검이 함구령을 요청했지만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의 엘린 캐넌 판사가 28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 현재 진행 중인 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과 또 다른 기소권인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재판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함구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어서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도 보겠습니다. 자, 앞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조 바이든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예, 자, 민주당이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공식 후보로 조기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자,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는 오하이오주의 후보 등록 마감일이 오는 8월 7일임을 감안해 화상 표결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자기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원래는 전당대회를 열고 그것을 통해서 대선 후보로 공식 발표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선거가 열리는 해에 각 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대의원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전에 경선의 승자가 가려지기는 하지요.
네네.
자, 올해도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찌감치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당의 대선 후보로 아직 공식 지명이 된 건 아닙니다. 자, 바로 전당대회라는 큰 축제를 통해 당의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공식 발표되고요. 또 전당대회에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당의 정책인 정강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오하이오주 때문에 민주당이 전당대회 전에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오하이오주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8월 7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마감일 이후에 열린다는 겁니다.
네.
공화당은 오는 7월 15일에서 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요. 민주당은 8월 19일에서 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오하이오주의 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 오하이오주의 후보 등록 마감일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당은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고요.
네.
그러면 11월 5일 대선 당일 오하이오주 투표용지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름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오하이오주 의회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 텐데 후보 등록 마감일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과거 오하이오주의회 의원들은 법 개정을 통해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모두 전당대회 일정을 마친 뒤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가 관련법 처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요청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민주당이 화상표결이라는 자체 대안마련을 나선 겁니다.
전당대회를 안 하고 화상투표로 이렇게 대선 후보를 정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그 외 소수 정당도 모두 화상으로 전당대회를 진행했는데요. 당시 상황은 좀 다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화상표결은 언제 진행하게 될까요?
네,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DNC는 다음 달 4일에 규칙개정위원회를 열어 절차 변경안을 논의한 뒤 몇 주 내로 화상표결 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네.
이 제이미 해리슨 DNC 의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하이오를 포함해 50개 모든 주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것이며 오하이오주 공화당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번 행동하지 못했다며 행동을 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민주당은 자체적인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미국의 인구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라틴계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아시아 태평양 라틴계 인구가 지난 20여 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의 라티노 정책 정치 연구소가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 라틴계 인구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자, 여기에 따르면 미국의 라틴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라틴계 인구가 지난 2000년 35만 명에서 2022년에 88만 6천 명으로 대폭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아시아 태평양 라틴계 아직은 입에 좀 익숙하지 예, 그렇죠. 않는데요. 어떤 사람을 이 범주에 넣는 겁니까?
예. 자, 우선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아시아 이민자가 있고요.
네.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계와 또 라틴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그리고 스페인 식민지 역사로 인해 인종적으로 모호하게 여겨지는 필리핀인과 하와이로 이주해 현지인과 결혼한 푸에르토리코 노동자 후손들이 있습니다.
아, 다양하네요. 예. 자, 이 인구 집단이 미국 내 전체 라틴 아메리카계 인구의 비율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자, 2022년 현재 미국 내 전체 라틴계 인구는 6,170만 명입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라틴계 인구는 88만 6천 명이고요. 전체 라틴계 인구의 1.4%를 차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00년에는 그 비율이 1% 미만이었습니다.
네네. 자, 아시아 태평양 라틴계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또 있네요.
예, 자, 주별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 라틴계 인구의 34%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거고요. 텍사스주와 하와이가 그 다음으로 8% 됩니다. 그 다음으로 뉴욕, 플로리다 순으로 이어집니다.
네. 자, 아시아 태평양 라틴계 인구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들은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살 이하 인구 비율이 46%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자, 미국 전체 인구는 이 비율이 22%에 불과하죠. 또 빈곤율이나 저소득층의 비율은 미국 전체 인구와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연방과 주는 각자가 가진 권한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이런 고유한 권한 영역을 가진 연방과 주 사이 관계는 헌법 항목과 몇 가지 원칙에 따라 규정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과 미국 연방제 세 번째 순서로 연방과 주의 관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4조 4항은 연방이 주에 제공해야 하는 보장으로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화정체 보장과 외부 침공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주의회나 주행정부 요청 시 내부 반란이나 폭동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이 가운데 공화정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체제인지 헌법은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849년에 내놓은 판결에서 특정 사안에 있어 어떤 체제가 연방이 보장해야 하는 공화정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아닌 의회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A new state law prohibits what are called DEI programs aimed at improving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for minority and LGBTQ students.
연방과 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명령 금지 원칙입니다. 명령 금지 원칙은 연방 정부가 주나 지방 정부에 연방 정책들을 채택하거나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명령 금지 원칙이 1992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의 기원을 둔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의회가 주정부들의 연방 정책들을 시행하도록 명령하거나 직접 강요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결정의 근거로 연방 정부가 주정부의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수정헌법 10조를 들었습니다. 수정헌법 10조는 헌법이 연방에 위임하지 않았거나 각 주에 금지하지 않은 권한을 각 주나 국민에게 유보하고 있습니다. 연방과 주 사이 관계와 관련해 또 다른 중요한 원칙으로 주의 주권 면제를 들 수 있습니다. 주권 면제는 국제법에서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국가나 다른 국가의 재산에 대해 그 국가의 동의 없이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미국에서 주의 주권 면제는 수정헌법 제11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정헌법 11조는 미국의 어느 한 주에 사는 시민이나 외국 시민이 미국 내 다른 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연방정부가 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그리고 한 주가 다른 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과 주의 관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두는 농사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식 농사지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삶을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은 세상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식 농사 중에 가장 큰 부분에 교육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많은 학부모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 외에 사교육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 시간에는 미국의 사교육 시장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학생들이 꿈꾸는 나라, 미국. 유학을 꿈꾸는 이 전 세계 학생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여러 나라를 꼽을 수 있지만 미국이 단연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 2021-2022년 학기 기준 미국에 있는 유학생 수는 약 95만 명입니다.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미국으로 유학을 오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를 쓰는 나라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전반적으로 환경이 좋다는 이유도 있고요. 또 고등교육의 중심인 대학을 볼 때 세계 최고의 대학이 미국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는 문과나 이과 그리고 예체능을 통틀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 다 있습니다.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다트머스 등 이른바 명문 사립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 대학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공대로 유명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즉 MIT, 그리고 의대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 등과 더불어서 줄리아드나 버클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음대를 비롯해 미술 쪽으로는 시카고 예술대학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워낙 훌륭한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힘듭니다. 많은 유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미국으로 오기도 하지만 아예 저학년부터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미국의 공교육을 경험하고 습득하려는 거죠. 자, 학구열이 높은 집단이 선망하는 나라 미국. 그렇다면 미국인들의 학구열은 어떨까요?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인의 대학 진학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돼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년 전과 비교할 때 학사 학위 제공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60%에 달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공적인 진로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에서 불거진 공교육 위기. 미국이 고등교육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꽤 오래전부터 고등교육기관 이전 공교육기관과 관련한 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학생 학업 평가지수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NAEP, NAEP가 공개되는데요. 이게 어떤 평가인지 국립교육통계센터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Success also comes from identifying educational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recognizing where progress is being made.
교육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어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데서 성공이 이루어지는데 NAEP는 이를 위해 전국적인 그리고 시간 흐름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NAEP가 미국의 성적표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하네요. NAEP는 미국의 4학년과 8학년,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인데요. 최근 전국 평균으로 보면 2020년과 2023년 사이 8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9점 떨어졌고 독해 성적은 4점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수학은 1990년 이래 그리고 독해는 2004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최근 사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공교육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닉 프레이타스 공화당 소속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More and more surveys are revealing that both students and teachers are increasingly frustrated with our public education system.
많은 조사 결과 학생과 교사 모두 공교육 시스템에 더 많이 좌절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 위한 해법은 바로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 프레타스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네요. 사교육 의존도 높아지는 미국. 한국에서는 전체 교육 가운데 사교육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UA 등 대기업형 사교육기관이 엄청난 규모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한국의 사교육공화국이란 타이틀까지 붙을 정도죠. 자,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그 대기업형 사교육기관은 없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의 사교육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미국의 사교육 시장은 지난 2022년 106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이 산업은 거의 9%에 달하는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해서 오는 2028년에는
1,772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주요 과목 과외 비용은 얼마나 하죠? 미국에서 사교육 수업 비용, 그러니까 이 과외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통계에 따르면 이 사교육 과외 비용은 대략 시간당 15달러에서 80달러 사이입니다. 비용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어느 지역인지 혹은 어느 과목 수업을 듣는지 아니면 학년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과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이 주요 과목 위주로 미국에서의 과외비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먼저 수학입니다. 교사와 1대1로 수업을 할 경우 시간당 최대 100달러까지 하고요. 학원에서 배울 경우 시간당 50달러에서 8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화상으로 수업을 할 경우는 약 60달러가 든다고 하네요. 독해와 작문의 경우 시간당 수업료는 보통 40달러에서 60달러 하고요. 과학은 보통 시간당 40달러의 과외비가 든다고 합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오스틴 씨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I am satisfied with a public school here with great teachers and environment, but I definitely feel the need for some additional private education for my child. You know, first of all, it is critical.
우스틴 씨는 자신은 공교육 제도에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하네요. 어린 나이에 자녀가 무엇을 잘하고 또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공교육 외에 사교육을 통한 수업과 활동을 통해서 이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과목이 흔히 말하는 영어나 수학같이 소위 말하는 그 주요 과목 과외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음악이나 미술, 체육 과목 사교육도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음악은 어떤 악기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과외 비용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피아노의 경우 1대1 수업은 시간당 40달러에서 100달러 하고요. 그룹 수업은 시간당 50달러 정도 합니다. 바이올린 수업은 시간당 55달러에서 75달러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고요. 첼로는 시간당 50달러에서 100달러 한다고 합니다. 체육도 볼까요? 테니스가 대표적인데요. 시간당 20에서 25달러 하고요. 골프는 시간당 80에서 120달러가 듭니다. 수영도 이 사교육, 체육 수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으로 시간당 70에서 100달러가 든다고 하네요. 자, 학생 누구나 다 이런 좋은 사교육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각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사교육에 있어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일부 진보 성향의 연구소 등은 고질적인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사교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To let sleeping dogs lie. 대화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Hey, do you have a minute? I really need to talk to someone.
Sure. What's wrong?
My coworker Jess is really mad at me.
What did you do?
Well, he didn't get a promotion. So, at a work gathering recently, I told his boss that she made a mistake.
Oh, no.
And that she should give him the promotion.
Oh, boy. That is a big no-no. You should never interfere in someone's work life.
I know. Now, I feel like I should call his boss and apologize.
You definitely should not do that.
But I made a mistake. I want to fix it.
That will not fix anything. You need to let sleeping dogs lie.
Hey, do you have a minute? I really need to talk to someone.
시간 있어요? 나는 누군가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Sure. What's wrong?
물론이죠. 뭐가 문제죠?
My coworker Jess is really mad at me.
내 동료 제스가 나에게 정말 화나 있어요.
What did you do?
뭐를 했는데요?
Well, he didn't get a promotion. So, at a work gathering recently, I told his boss that she made a mistake.
그가 승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회사 모임에서 내가 그의 보스에게 당신이 실수했다고 말했어요.
Oh, no.
어, 안 돼요.
And that she should give him the promotion.
그리고 그를 승진시켜야 했다고 말했죠.
Oh, boy. That is a big no-no. You should never interfere in someone's work life.
어, 그건 절대 안 돼요. 당신은 누군가의 회사 일에 절대 끼어들어선 안 됩니다.
I know, I know. Now I feel like I should call his boss and apologize.
알아요. 지금 그래서 그의 상사에게 전화해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You definitely should not do that.
당신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But I made a mistake. I want to fix it.
그러나 내가 실수를 했어요. 고치고 싶어요.
That will not fix anything. You need to let sleeping dogs lie.
그것으로 어떤 것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개를 그냥 누워있게 해요. 그러니까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속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표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ou need to let sleeping dogs lie.
To let sleeping dogs lie means to do nothing in a situation.
To let sleeping dogs lie. 잠자는 개를 누워있게 한다. 이 뜻은 어떤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Sometimes taking action can make things worse.
어떤 경우는 행동을 취하는 게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마세요. 잠자는 개를 그냥 누워있게 하세요. To let sleeping dogs lie. 대화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